성경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한두 번은 들어봤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울 줄 모른다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죠. 마치 그 속담을 이야기로 만든 것처럼 아주 작고 여린 목동 다윗이 완전 무장한 거대한 골리앗 앞에 겁없이 전진합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돌려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어떻게 이 가냘픈 그리고 연약한 목동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도 세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 존재합니다. 바로 골리앗으로 비유될 수 있겠지요.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 나쁜 습관, 유혹,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갈 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엄연한 현실, 무서운 장벽, 변하지 않는 세상,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얽히고 설켜 있는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움에 빠져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이지만 어떤 부류는 다윗처럼 넉넉하게 그 두려움을 깨쳐버리고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싸움에서 이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승리의 비결, 세상 속에서 만나는 골리앗과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세 가지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고대의 전쟁은 주로 그 양쪽의 진영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한 명씩 나와서 대결하는 것으로 전쟁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블레셋에서 가장 뛰어난 장수였던 골리앗이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와 싸워서 이겨라, 한번 이겨봐 라고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서 도발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나와 볼 법도 한데 아무도 못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골리앗이 무시무시한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키가 요즘 도량형으로 환산을 하면 한 2m 8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 무장한 갑옷과 방패와 투구, 그리고 그 놀라운 무시무시한 카리스마가 사람들을 압도해버립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사들을 도발했지만 단 한 사람도 그 앞에 나가서 싸움을 싸우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가서 두려움에 빠져서 싸우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때 마침 형님들을 위해서 도시락 심부름하러 왔던 10대 후반의 다윗이 그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장 26절에 보시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막 이렇게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다윗의 큰형이 들었습니다.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그게 28절이에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랍니다.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함과 마음의 완약함을 잘 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다윗의 의분을 꺾어버리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의 이 자신감, 원인 모를 자신감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으로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애띤, 여드름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 10대 후반의 다윗이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면 뭐 준대요? 막 헤집고 다니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불러서 야, 좀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신감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저는 자신감은 두 군데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 두 번째는 믿음. 진짜 교만하면 자신감이 있어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대로 있으면 자신감이 넘칩니다. 형이 봤을 때는 이 다윗이 교만한 거예요. 잘난 체 하는 겁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자신감은 교만함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이죠.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제가 본문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믿음은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생기는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무엇이라고 자꾸 고백을 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혹은 한자어로 경외한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가장 많이 이 단어를 표현을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시편 31편 19절에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님께 피해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막아주심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왜요? 다윗은 주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시편 25편 12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앞길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 두려워하고 벌벌 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실체를 객관적으로 쳐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현실적인 두려움에 더 이상 사로잡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지친 마음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의 슬픈 마음 눈물 닦기 위해서, 예,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회복되어야 되죠. 하지만 예배의 1차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1차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주님을 두려워할 때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 골리앗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힘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명제만 가지고 있으면 삶이 답답합니다. 깝깝합니다. 하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대상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별명, 내 마음의 합한자,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 그것이 다윗의 첫 번째 별명이었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시편 18편 1편에 보시면 우리 유명한 고백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시편 31편 23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윗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아직 성인, 20세 이상의 성인이 아니라서 전쟁에도 차출되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부글부글부글 타올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자신의 몸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36절 이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이다 라고 거대한 골리앗을 우습게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뭔데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보다 능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자신도 아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 아내가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동물에 대한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그만 메뚜기 한 마리도 무서워합니다. 강아지, 고양이, 병아리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바퀴벌레입니다. 제가 노량진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이 노량진은 고시촌으로 유명하죠. 고시생들을 위한 식당이 한 집 건너 한 집 빼곡히 있습니다. 음식점들이 많으니까 바퀴벌레가 서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바퀴벌레가 고시원 식당 그 잔반을 먹어서 굉장히 크고 건강합니다. 이 바퀴벌레가 골리앗 바퀴벌레입니다. 그래서 보통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그리고 날개짓을 하면 진짜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드론처럼 쭝 이렇게. 그리고 밤에 불을 끄고 자면 그때 어두워지면 바퀴벌레가 내 세상이라고 걸어다니잖아요. 그러면 걸어다니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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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사각 진짜. 근데 얼마나 이게 남자인 저도 무서운지 소름 끼치는지 몰라요. 내 아내가 얼마나 이렇게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태어난 겁니다. 아기에게는 이 바퀴벌레가 위생상 좋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방에서 자는데 불을 껐는데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등장한 거예요. 불을 딱 켜니까 이 골리앗 바퀴벌레라서 보통 불 킴과 동시에 숨잖아요. 근데 골리앗 바퀴벌레가 몸짓이 크니까 불을 딱 켜니까 자기도 놀랐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빨리 숨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몸이 비둥비둥하니까 흔들흔들 거리는데 보통 와 하고 숨는데 손으로 팍 아내가 그 겁 많은 아내가 슈퍼파워를 가까이 오는 바퀴벌레 내 딸한테 오기만 해봐 팍팍팍 그리고 이성을 차리고 나서 사랑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 누가 손대거나 해코지하거나 모욕하면 정신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저는 경상도 남자인데요. 사랑 표현 안 합니다. 저는 사랑 표현 하면 뭐, 마음이 중요하지. 근데 아내와 연애하면서 학교에 떨어진 꽃들, 땅에 떨어진 낙엽들을 주워서 스카치 테이프로 편지지에 붙여서 한 주에 한 번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편지를 쓰면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의문이 들었지만 어느 순간 우표를 붙이고 봉투를 붙이는 내 손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고 얼굴이 발그레 볼그레. 사랑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하면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얼굴에 철판을 깔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상담 사역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청년들을 잘 섬기셨습니다. 너무너무 삶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탁월한 상담가였습니다. 제가 한번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상담을 시작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메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때 이분께서 오래전 일을 기억하시면서 이메일로 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담 일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남편과 같이 유학을 갔는데 미국 교회를 가니까 이혼, 재혼으로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한국에서 한 부부가 교환 교수로 저희 교회로 왔어요. 그 부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저희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니게 됐거든요. 어느 날 밤 11시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 부인이 저를 좀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 시간에 나갔어요. 갔더니 큰 가방을 갖고 나왔더래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해서 집에 와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교수면 그래도 화이트 칼라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부인을 엄청나게 학대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제가 나이도 어렸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아, 내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귀국하자마자 상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부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마음이 읽혀져요.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될 수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같이 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상담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것이 그분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의 뜻이 무엇입니까? 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언제 제대로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는 건 나도 아파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 쓸어내린 건 나도 쓸어내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우는 장면을 나도 보고 울 수 있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마지막 비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을 알아가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마지막 비결은 평소에 체험했던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로만 안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알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신감, 다윗의 믿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차곡차곡 쌓였던 오랜 시간 목동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체험적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그를 나도 똑같이 그 짐승의 하나처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양을 치면서 사자가 오고 곰이 왔을 때 처음에는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 양떼를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밤마다 불도 안 끄고 다른 식구들 다 자는데 몰래 골목에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두 번 곰과 사자를 이겼을 것입니다. 이것이 숙달이 되고 익숙해지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골리앗을 만납니다.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그 체험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서 실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38절을 보시면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와요. 자, 사울이 전쟁 나가라라고 허락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 38절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전쟁에서 나와 싸워 이기려면 칼과 갑옷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입혔는데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않음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벗어버려요. 그리고 40절 손에 자신에게 익숙한 뭡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물맷돌로 삼고 나가서 이깁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윗에게 물맷돌과 막대기는 자신의 간증이 담겨 있는 승리의 도구였습니다. 칼과 갑옷, 투구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울의 거예요. 왕의 것입니다. 나는 이때까지 막대기하고 물맷돌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차곡차곡 승리의 경험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생생한 하나님의 간증과 체험이 담겨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막대기와 물맷돌이에요. 나에게 익숙한 이걸로 가서 승리하겠다, 이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긴 다음에 한번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17장 50절. 골리앗을 이겼는데,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데 성경 기자가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하죠. 17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뭐가 없어요? 칼이 없어요. 칼이 없어. 보통 칼로 이기는데 칼로 이기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어요. 도구는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막대기와 물맷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생생한 하나님과의 그 승리의 간증들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늘 주님과 호흡하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작은 작은 승리의 간증들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쌓여있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지식들이 축적이 되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골리앗 앞에 세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지붕 에베레스트산은 1953년에야 인간의 발자국을 허락했습니다. 그전에는 그 누구도 정상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53년 뉴질랜드 사람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네팔 사람인 텐징 노르게이가 그 정상을 밟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뉴질랜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기사 자기를 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25년 뒤에 일어납니다. 25년 뒤에 라인홀드 메스너라는 사람이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산소통 없이 등반을 합니다. 산악계도 놀랐지만, 전 세계가 놀랐지만 무엇보다 의학계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의학계는 그 정도로 높은 고 산지에는 산소통 없이 인간은 절대 못 오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라인홀드 메스너가 올라갔어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비결은 단 하나, 고소순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소순응이 뭔지 아십니까? 라인홀드 메스너는 그 당시 산악인들이 쓰던 방법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모든 지원, 산소통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혼자 들고 산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중턱에서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것을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가운데서 심장이, 허파가, 몸이 고도에 순응하기 시작합니다. 산 꼭대기에서는 1m를 걸어가는 것도 호흡이 가빠서 산소가 부족해서 힘들어서 10분이 걸리고 30분이 걸리는데 라인홀드 메스너는 고소순응을 합니다. 저지대에서부터도 계속해서 무거운 배낭을 메고 차근차근 몸이 지역을, 그 고지역을 적응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어느새 높이 올라갔지만 산소가 부족했지만 몸이 적응을 마쳤기 때문에 무사히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인홀드 메스너는 나머지 히말라야 8000m급 14자에 다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소 순응의 방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인생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소위 말해서 부흥을 이루었을 때, 양적 성장이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지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의 각양각층에서 높은 지역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왜요? 고소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으로 오르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다들 산소통만 가지고 갔어요. 하지만 그 지역에 오르니까 산소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산소통을 떼어내는 순간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집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세상과 싸울 수 이길 수 있습니까? 고소순응하는 다윗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간증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은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의 은혜를, 골리앗과 싸웠을 때 승리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온전히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내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